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고 또한 깨달은 진리를 붙들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은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장관들을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때도 많은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 시비가 있었고 국무총리로 임명된 또 총리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관 후보자로 일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후보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당하게 검증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력과 많은 학식과 많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자격을 온전히 검증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켠에는 실망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소란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증이 이루어질 때 검증 전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는 사실이 온 천하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숨은 죄악들과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조차도 질책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들을 부르시고 그들만을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영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죄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하신 그 혈통은 흠없는 완전한 의인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 족보에는 수많은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라합과 룻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죄 용서함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 용서함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고 있었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 가장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좋은 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간음을 범한 여인에게 이 A,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 글씨를 항상 지니고 다니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탄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사람들의 멸시와 또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도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은 부정하고 불의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들이었는데 당시 권력을 사용해서 토색, 강탈, 뇌물을 받는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당시 얼마나 이 세금 징수가 부조리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찔림을 받은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한 것, 강탈한 모든 그 부정으로 얻은 재물을 다 돌려줄 것이고 거기다 네 배나 갚아서 돌려줄 것이라고 주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부정적인 이 세금 징수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당시 세리들은 회당 출입도 금지당했고 그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중풍병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먼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계셨을 때 그의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라고 그렇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죄인이 당시 사회에 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그래서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유대인의 그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우연히 건너셨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는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함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너무 큰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불쌍한 이 마태를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에게로 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던 십자가 상의 강도의 간구까지도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강도가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큰 죄인도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아가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9장과 병행 9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가 자신에 대한 이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관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직업이었던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고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단 한 번의 부르심이었지만 마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주저함 없이 따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그런 즉각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의 삶에 유익하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옛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켰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제사, 긍휼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후에 자신을 부르셔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자기의 옛 동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서 많은 동료들을 초대하였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비난에 답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인애를 실천하는 삶.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라야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단순한 종교 행사로 간소화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야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정해놓은 그러한 단순한 종교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것조차도 비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그 핵심을 찌르시며 나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사, 단순한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반드시 긍휼을 기반으로 한 긍휼에 근거한 제사요, 긍휼에 근거한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번제보다 긍휼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진리는 오직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의인은 흠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의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지킨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구약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은 신약으로 오면 자기 의의로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자기 의의는 구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죄인들과는 다른 부류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밤에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밤에 범죄들이 더 많이 저질러집니까? 어둠이 이 범죄를 가리는 역할을 해주죠. 어둠 속에서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죄의 흉악함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밤에는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결코 의사를 찾지 않을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지를 이사야 6장은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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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체험은 이사야의 전생의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가 이곳에서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큰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자들이라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다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사야보다 더 깊은 탄식과 더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달지 못한 자가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 체험을 하였을 때 그는 소망이 없고 자신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스랍 중 하나를 명령하셔서 제단의 수출 가지고 가서 그의 입술에 대고 그를 정결케 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들만을 부르시고 의인들만을 찾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흠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이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이사야 그 6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가 만났던 그 인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것은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만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경험하였지만 그 자비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 용서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나는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대 사회가 포기하였던 죄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기하였던 죄인 세리마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셔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과 허물들을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흠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죄인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사야에게 비추어 주셨던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 이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